어떤 선자 시미가 종종 저에게 어디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퀴즈를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이거 좀 맞춰볼래요? 그래요. 그래서 퀴즈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자존심도 있고 그래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에 먹을 수 있는 점심때에 먹을 수 없는 두 가지가 뭘까요? 뭐죠? 아침밥과 저녁밥이래요.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김밥 천국이래요. 불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청객.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가지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 뭘까요? 이거는 넌센스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위기입니다. 위기는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하고 오면 위기가 아니죠. 위기는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죠. 청하지 않는 불청객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그 위기 속에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두 가지 속성, 그것이 뭔가 하면 위험과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위기란 말 자체가 위험 위자와 기회 기자로 되어 있죠. 위기. 위험하면서도 기회가 되는 것이 위기다. 그래서 이 위험과 기회를 같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위기란 말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환난 날의 말을 부르라. 환난 날의 말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위기에 대해서 인생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환난 날이라는 말, 환난 날이라는 말은 바로 위기의 날을 말하죠. 위기의 날. 이 위기의 날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찾아오듯이 계절이 차례가 되면 찾아오듯이요.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분 인생길에도 예고 없이 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절 따라 계절이 찾아오듯이 옷을 갈아입듯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위기, 이 환난, 위기가 우리 인생에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위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찾아야 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위기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으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 그 위기를 너무 전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말씀의 깊은 뜻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속에 환난으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된다. 여기에 환난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요. 히브리 원어는 차라라고 읽습니다. 이 환란. 차라. 차라가 히브리 원어거든요. 이 원어의 뜻이 공경, 궁핍, 고난.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이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란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환란이라는 단어를 공경의 날이라고 해도 똑같은 뜻이고 궁핍의 날이라고 해도 똑같은 뜻이고 고난의 날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깊은 원의 뜻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적군에 의해서 포위된 백성들의 괴로움을 말하는 이 환란이라는 원래의 뜻, 이 차라는 원래의 뜻은요, 적군에 의해서 포위된 백성의 괴로움, 그때 그 환란, 곧 사륙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고난, 그것을 뜻하는 게 이 환란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 이 환란이 축복으로 만들 것이기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란 뜻입니다. 그 위기는 축복의 기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을 가져올 만한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 우리의 환란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고통이 많죠. 많은 고통이 찾아오죠. 시험도 많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뭐 물질의 시험, 가족의 시험, 뭐 직장의 시험, 여러 사역의 시험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죠? 절망하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낙심하게 되죠.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다 다니다가 안 오는 사람 보면 시험당했어요. 그 시험을 절망으로 끌고 갔기 때문이죠. 시험에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 시험이 오면 성경은 뭐하러 했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 곧 인생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시험도 위험도 있지만은 그 속에 축복의 기회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위험으로 빠져들기 쉽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승리 중의 하나입니다. 창세기 보세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야곱은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어디로 피신합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는 농사 짓고 또 양치기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20년의 세월이 무슴으로 일만하는 헛소용 세월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요, 참 예쁜 아내를 얻습니다. 최고의 아내를 얻게 되죠.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얻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큰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거부가 되죠.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선물이 그의 재산의 정도를 말하고 있죠. 창세기 31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이 선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죠. 들에서. 그리고 형님이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줄 선물을 이제 그가 마련합니다. 선물을 마련하는데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데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 어떻게 택했는지. 양 염소가 200이요. 200마리 염소에. 선물 주는 것이 이른바라면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 그리고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마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황소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몇백 나가거든요. 예. 그렇다면 황소가 열 마리 몇천만 원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 숫자를 다 세어보면 대략 550마리입니다. 전체 짐승수를 세어보면 550마리. 형 에서에게 선물로 준비한 것을 이 정도 선물로 준비한 것이 이 정도라면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재산을 얻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 하는 거야. 그의 인생 위기로 에서 형을 피해서 간 그 외삼촌 집에서의 수목이라는 거야. 위기가 곧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위기가 곧 축복이었다는 거야. 창세기 33년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인생 위기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하던데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니 이 550여 마리의 짐승떼를 받았다라는 거죠. 지난 7월 달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있죠. 잘 아시죠? 뭐죠?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유퀴즈. 유퀴즈 TV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그 사람의 녹음 지난 7월 달에. 52세에 우주항공공학 박사가 된 한 농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대전 근교 시골에서 수박 농사를 짓던 농부 공근식 씨입니다. 공근식 씨가 큰 홍수를 만나서 수박 농사가 완전히 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닐하우스 온상에 완전히 태풍으로 확 쓸려 날아가고요. 수박 덩굴은 뿌리째 뽑혀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밭고란 거 다 침수가 되고 떠내려가 버림으로 더 이상 수박 농사를 치울 수가 없는 하루아침에 이게 터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터전이 없어. 하루아침 망했죠. 태풍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몸이 다 유실되버리고 밭이 다 유실되버린 거예요. 태풍 때문에. 그러면서 그 유실된 그 토지 앞에 뭐 한번 홍수가 나면요, 이 들에 나가보면은 농 경계도 다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쓸려 나가버려요. 흙덩이가 싹 실려가지고 바닥에 이게 돌덩이로 확 그 드러나는 이런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그 앞에 서서 내가 이제 뭘 할까? 제가 뭘 할까? 막막한 거요. 고민하고 돌아오던 길에 대전역을 지나다가 야학교를 발견합니다. 야간학교 학생 모집이란 프랑카드를 봅니다. 그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공부를 해볼까? 이 생각이 들더래.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그날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학교. 홍수를 만난 것이 기회가 되어서 이제 이공근식 씨가 야학을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농부에서 이제 학생이 되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를 거쳐 대전 배재대학에 입학합니다.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에게 적성이 맞는 어떤 과목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수학과 물리학에 굉장히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파고들고 그 분야에 굉장히 실력이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세계적 권위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원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에 매진해서 드디어 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게 돼서 현재 이 사람이 성균관 대학에서 양자역학을 강의하는 물리학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홍수라면 인생 위기가 그에게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수박농사꾼으로 살다가 수박 헤아리고 수박 팔다가 인생 끝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홍수라는 인생 위기, 홍수라는 인생 환란의 날을 만남으로 오히려 인생의 대역전극을 이루고 수박농사 농부가 우주공학 박사가 되는 그리고 명문대학 교수가 되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 단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룩하며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환란의 위기로 참으신 예수님은 그 인생의 위기가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회복의 축복이 임했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홍수 같은 환란의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은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죠.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난 곳. 자, 이 세계 4대 문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뭘까요? 400년이 일어난 공통점 하나 있다. 강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피라미스로 유명한 이집트 문명이 생겨난 중요한 이유가요, 나일강의 그 무수한 범람으로, 나일강의 그 홍수의 범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일강의 무서운 범람, 나일강의 홍수로 범람할 때는 무섭죠. 막 탁 떠내려가고요. 뚝이 딱 무너지고요. 이 말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생겼고, 나일강이 바로 이집트 문명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왜 나일강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일강의 홍수 때문이에요. 홍수 때문에. 홍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넘칠 때 보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매년 여름에 이집트의 나일강은 홍수로 인해 주기적으로 범람했고, 범람하면서 상류에서 흘러나온 엄청난 토사가 나일강 하위에 쌓이게 되면서 그 일대가 아주 비옥한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비옥한 옥토가 된다. 그 뒤에 농사하면 엄청난 농산물이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토가 되니까.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여 홍수가 날 때마다 영양이 풍부한 토사가 내려와서 비옥한 옥토가 되는데, 이 비옥한 옥토 때문에 이집트의 거친 광야가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홍수 때문에 홍수가 잘 됐고, 이로 인해서 이집트 문명까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홍수를 축복으로 생각하고 재앙으로 생각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하니까 모든 것이 잠기게 되고, 홍수로는 피해가 너무 많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나일강에 홍수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1960년도에 이르러 이집트 대통령은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댐을 건설합니다. 댐 건설을 해요. 이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그 댐이 생겨나죠? 댐이 생기니까 더 이상 홍수는 사라졌고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위기가 없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댐으로 인해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하지 않게 되자 땅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작하고요, 땅이 점점 황폐하게 되고, 땅이 점점 산성화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의 땅은 더 이상 옥토가 되지 않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자 땅은 비옥하게 만들어주었던 영양이 풍부한 부식토가 유입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땅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됐다. 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피하려 했던 홍수라는 위기가 오히려 땅을 살리고 나일강의 생명력의 원천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다고 해요.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홍수처럼 느껴지는 위기들, 환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진리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위기가 우리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위기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기고 넘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 성어 중에 전화 위국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전화 위국은 위기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화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위기를 바꾸시고 복으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뭔가 포기하고 절대로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이 오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네. 미국 월드비전 회장을 역임하고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하고 있는 리처드 스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과 환경, 위기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신다.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삼으신대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환난을 당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거는 그 위기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또 미국의 전능한 복음주의자이고 목회자이신 찰스 스탠리도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직면하는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다. 당신이 직면하는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직면하는 인생의 위기는 인생의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위기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축복으로 나가는 디딤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디딤돌로 삼으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환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봅시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을 선포해야 되겠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자, 여기 있죠? 크게 하면 크게 읽으면서 내가 믿고 선포한다 그러면 네 믿음을 들지어다 라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위기는 기회를 믿습니다부터 축복의 기회를 믿습니다까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시작. 위기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찾아오는 위기 속에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위험과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가 우리 인생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환난으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위기는 곧 무슨 기회? 축복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필요하죠. 축복의 기회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디딤돌이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위기는 디딤돌을 믿습니다. 위기는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환난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면 축복의 기회를 믿고 승리하고 야곱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